여호수아 7장 한번 열어봐 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탈출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면서 어떤 역사를 해주셨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매일매일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지순례로 저희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사는 건 미국보다 훨씬 못 사네. 그리고 젖과 꿀이 잘 흐르는 것 같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물론 그것의 풍요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지만 미국상 이 삶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른 영적인 그 땅에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곳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저번 주에는 이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것들을 목사님하고 같이 배웠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고 어느 누구도 감히 침입할 수 없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6일 동안 한 번씩 돌게 하시고 7일 중에는 또 7번 돌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리셔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 땅이 정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7장 그것에 비해서 이제 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제 그 저기 이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갇힌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이 거룩한 전쟁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에는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해서라도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역이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이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알렘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가져가거나 그것에 대해서 훔치거나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지 마라,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전쟁을 하는 중에 딱 보니까 너무 그 아주 멋있는 민크코트 같은 그 외투가 있는 거예요. 와, 내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딱 입어봤겠죠? 야, 이거 도저히 주고 싶지 않다. 그러고 나서 또 저기 보니까 은 20세겔이 있는 거예요. 와, 저기 돈이 있네? 그리고 또 저쪽에 보니까 금 50세겔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근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훔쳐가지고 몰래 자기 집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런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7장 1절에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나니 이는 유대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에이 설마 안 두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물건을 훔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훔친 신앙의 죄를 지었고요. 사람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군대법인 군인이잖아요. 군대법인 그 군인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불복종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몰래 사람들 몰래 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간이 사람들한테 다 발각이 돼서 그래서 아간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과 그 모든 사람이 정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어려움을 받게 됐는지 오늘 두 가지로 특별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이제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사실 아간의 죄를 몰랐죠. 아무도 아간의 죄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자기네 힘으로서는 도저히 뭐 이길 수도 없는 꿈도 꿀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정말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몇 날 며칠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나 들떠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럼 그만 즐기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점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아이성이 좀 어떤지 한번 돌아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성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별로 그렇게 큰 성도 아니고, 두 번째는 별로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한 2, 3천 명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2절, 3절, 우리 다 4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데 독종 베다엔 견해대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예, 그냥 거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참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3천 명을 보냅니다. 정예 군대 3천 명을 보내서 이제 그 아이성을 공략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졌어요. 제가 안 가르쳐서 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졌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거기에 갔던 3천 명이나 갔는데 36명이나 죽어 가져왔어요. 어떻게 이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을까? 게다가 더 놀란 것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 별로 능력이 없는 군대잖아요.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군대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실 그 여리고성이 지진이 남으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거기 무너뜨리시는 말이야, 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사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자기들을 잘 알죠. 분명히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 친 거를 보고 오,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 항복판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의 우리가 밥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마음이 완전히 낙담해서 자포자기하고 막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성경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나가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예. 그래서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더 전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되나 보다. 그리고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 여리고성 같이 견고하고 아주 난공불락의 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패배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2절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혹시 나오는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편 베델 견 옆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예, 여기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힘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능력이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면 지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겁이 나고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이제는 자신 만만했어요. 이 난공불락의 성도 자신들이 이 다 이렇게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 만만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쭐함이 생겼어요. 마음에 교만함이 생겼어요. 자기가 무엇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것에 그냥 이렇게 보니까 큰 성도 아니고 작은 성이고 그리고 쉽게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거기에 갔다가 온 사람들도 아유 뭐 우리가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3,000명,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허술하더라고요. 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정말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너무 이제 편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기도하지 않고 정말 쉽게 그것을 이겨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무엇인가 조금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신 지 여기는 3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꽤 오래 되신 분들 많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미국에서 더 산 날이 많은 분들 그분들은 그래도 꽤 오래 사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미국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말도 설고 물도 설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조금 더 또 이렇게 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조금 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는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도 그러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냥 제가 또 좀 다음에 하죠. 좀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의지하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더 많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경우 재물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활이 점점 나아질수록, 우리 형편이 점점 나아질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예, 조금 편안하고 조금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더니 또 다른 산이 나 위로를 해서 확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무엇인가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의 성공을 더하시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아이성을 무시하지 마라. 성공했다고 작은 것에 정말 교만하지 마라. 성공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성공했다고 기도를 쉬지 마라.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마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성공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너무 기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거군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서 땅을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7절,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하여 7절, 7장 7 잠깐만요. 예, 6절부터 죄송해요.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의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예. 이 여호수아가 정말 그 36명의 죽은 군사들을 보면서 또 패전해서 그냥 돌아오는 군사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전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나부러져 앉은 그 군대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이성을 점령 이 보냈을 사람들을 보내고 그것을 이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 힘만 믿고 제 생각만 믿고 그냥 간단하게 치르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군사가 36명이나 죽었고 우리 군사들이 완전히 패전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싸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이실 예정이십니까? 그러실 작정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다 패배하게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그 사람들에 잡혀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 베데스 광야나 아니면 그냥 저쪽에 그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그쪽에서 그냥 살도록 하셨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측 우리 이쪽에 들어오게 하셔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정복해 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겼죠. 하나님 우리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땐 좀 살만했어요. 우리 정말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고요 맛있는 것도 먹었고요 그래서 참 인간답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 광야 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광야에서 죽일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런 투초로 사실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조차도 사실 믿음으로 정말 이 가나안에 왔지만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그 정말 믿음없던 그 말을 여호수아조차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하고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을 위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은 분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비록 우리 상태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싸움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제 계속 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왜 너희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러 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을 그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내가 분명히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에서 살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이 전쟁, 거룩한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정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아이성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이유가 이 두 가지이므로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정말 그 죄악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였거니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몰랐다라. 예, 하나님은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의 이러한 죄를 적발해서 불사르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범죄들을 이제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면서 누가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보죠. 제비뽑기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 한번 제비뽑기 하면서 누가 이제 걸려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자는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부르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다가 뽑혔고, 삽다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다의 손자여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예,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제비 뽑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왔으면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비 뽑기가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사장들이 있는 옷에 우빔과 둠빔이라 이렇게 큰 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얀색이고 한쪽은 검은색인데요. 이 뭐 둘 다 좋은 글씨가 쓰였는데 어찌됐든 예를 들면 12지파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 두고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다 두고 기도해서 딱 하면 하나를 고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6지파가 딱 선택했어요. 그러면 6지파는 저기 하고 그럼 6지파만 남잖아요. 그러면 6지파 중에서 또 이제 셋 해서 3지파 나누고 그 다음에 3지파 중에서 또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일을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런데 사실 범죄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뭐 그것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 같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이렇게 또 힘 있는 그 지파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러면서 군사들을 쫙 도열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 해보자고 이러고 위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좀 하면 뽑혔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또 했더니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그 삽디 가족에서 남자 중에서 하고 보니까 세라 증손이 나왔어요. 그 세라 삽디의 손자여 갈미 아들인 결국 아간이 뽑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간이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아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탁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아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정말 그 죄의 화살을 정확하게 죄가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찝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참 안 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죄는 졌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간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이제야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께 사람과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더라. 예, 아간이 21절에 보니까 정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다는 거야. 이 당시 시날산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그 아주 가장 좋은 명품. 그래서 밍크 코트 같은 걸로 요즘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너무너무 그 버리기 아깝고 좋은 그거를 슬쩍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은 200세겔. 예. 그래서 한 요즘 말로 말하면 2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은. 그다음에 금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한 2,400만 원 정도.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한 액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또 그때 당시의 돈과 지금의 돈을 환산해서 인터넷에 가르쳐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싼 거 아닙니다. 아주 비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외투 한 벌에 500만 원.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 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돈 은 200세겔,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금덩이 2,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누구든지 사실 탐심을 갖게 할 만합니다.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간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아간에게는 유다 첫째는 그 유다 지파라는 빵빵한 집안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가족이 있고요. 또 유다에게는 그 소와 양이 풍부하였더라.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다 사람으로서 이 아간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먹고 살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훔쳤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욕심이 나서 정말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고 내가 그것을 가지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중에도 큰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가 그것을 탐심을 내어 그것을 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기도 알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니까 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을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약해서, 그 마음의 유혹이 되어서, 그 마음의 탐심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예, 그처럼 정말 모든 범죄는 어떻게 보면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살 게 풍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크코트 하나,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을 훔친 거예요. 이처럼 탐심은 우리가 무엇인가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아간이 그것을 처음에 보았더니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걸 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겠습니까? 보았고, 취했고, 했습니다. 선악과에 나오는 얘기죠. 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었고 죄를 지었고, 예, 그렇게.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고 탐을 내었고 취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죄악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자기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50세겔의 금 한 덩이와 은 200세겔과 외투 한 벌을 훔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거룩한 성물을 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간처럼 50세겔의 금 한 덩이와 200세겔의 은과 명품 외투를 탐내어 훔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쓸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인색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에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욕심과 탐욕에 이끌러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탐욕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가는 탐욕에 의해서 50세겔의 금덩어리와 은 200세겔과 명품 외투 한 훔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좀 너무 잔인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한번 우리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여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 지금 아간이 거기 보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예. 25절 어떻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수아께서 오늘 너로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리로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아간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아골 골짜기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간도 나오고 그 가족들도 나오고 소와 양떼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간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고 아간이 죽고 그 가족이 죽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생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말 민크코트 하나 훔친 거 그 다음에 정말 은덩이 금덩이 하나 훔친 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이렇게 큰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정말 가족을 온 가족을 몰살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때는 가나안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성결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깨끗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 이러한 것들에 정말 그 본보기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족들도 아무 죄가 없어요. 왜 가족들이 왜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아간이 모르는 채 했지만 그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고이게 보이지 않게 같은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 아간이 훔친 외투와 은, 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그 가족이 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 저희 아이성에 갔을 때 36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모두가 다 자신의 그 죄악에 개인의 죄가 이 전체의 죄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하니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공동체 이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도요 한 사람이 심하게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도 좀 아까우니까 반을 떼어서 반만 내어드렸는데 다른 안 낸 사람도 더 많은데 자기는 그만큼 냈어요. 그 얼마나 사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루어가지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운행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성심을 다해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조금 드렸는데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하신 것은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무섭고 사람 앞에 지은 죄도 무섭습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 금, 은, 외투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죽었고 그리고 정말 그 공동체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아간 내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이 죄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거해버리라 끊어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그 죄가 너무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의상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그 영원한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골골짜기 지금 이 아간이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해서 아간이 그 죄악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빨리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 지목되는 그런 수치를 얻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냐 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간 것 같이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와 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모르나요? 대부분 다 알아요 부모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가 고백하나 안 하나 말하나 안 하나 보고 있죠. 고백하면 그 아이가 행복한 것입니다. 고백하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그 아이와 엄마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더 큰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간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